자오로 인사 좀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저는 저녁 예배가 참 좋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진심이시죠? 예. 저도 저녁 예배가 제일 좋아요. 끝나면 집으로 가니까. 오늘 사무엘하 9장에 므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일부러 기획한 건 아닌데 본문이 오늘 9장과 딱 일치되어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의 사람이 좋은가 한번 각자 대답을 마음속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으면 꼭 이렇게 소리내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이제 각자 답을 갖고 계시겠죠? 예, 저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친절한 사람이 좋대요. 왜 그런 대답을 하냐 그랬더니 제가 친절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출신이 경상도 출신이라 그런 쪽에 좀 기대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했지 경상도 남자와 결혼한 게 아니래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마음에 확 남는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다윗은 사실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다윗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 감히 제가 다윗 같겠습니까?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근데 다윗의 기록을 쭉 지금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다윗은 충성스러운 스타일이지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무자비하고 그런데 충성스러운 데에는 다윗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충성심이 개인적인 캐릭터일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9장을 묵상하다가, 그가 타고난 충성심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구나. 그의 충성심에는 어떤 기초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다윗의 권좌는 이제 형식은 갖추어, 명실공히 통합의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아직 권좌가 확고한 건 아닙니다. 이제 아직도 사울의 잔당이 남아 있고 나라가 이제 막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려고 이제 애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권좌가 바뀌면 어수선하잖아요, 잠깐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주도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런데 항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 결국 질문이 그 사람 수준이에요. 맞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늘 무슨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 수준입니다. 다시 이런 질문을 하죠. 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가.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권좌에 오른 다윗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남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니고, 이제 누가 뭐래도 그는 이스라엘의 통합왕입니다. 주어진 인정된 권력을 가지고 그가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은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가장 잃어버린 상실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참 비통스러워요. 심지어는 혈기팔팔한 젊은이들마저도 사랑의 열정을 그 능력을 상실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렇게 막 순수하게, 무모하게, 열정적으로 막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이런 그림을 옛날만큼 발견 못해요. 오히려 우리 아버지 세대나 저희 세대들이 그런 뜨겁고 열정적인 면에서는 더 했던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열 번 찍어서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세 번만 찍어도 고소당해요. 그래요. 요즘. 정말이에요. 그런 용어가 굉장히 이제 낯선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뭔가 계산하고, 뭔가 재고, 뭔가 서로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다가서는 그런 에너지를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다윗은 권좌에 오르자마자 주어진 합법적 권력을 가지고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 사랑을 위한 대상을 찾는 거였어요. 이때 이런 대답이 베풀어집니다.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발음 조심합시다. 나도 이걸 계속 구장을 읽으면서 이 시바가 자꾸 나와요. 이거 읽을 수가 없네 이제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계속 이 사람 읽어야 되는데. 예.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이 인물은 사울의 시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권좌가 바뀐 다윗 왕 앞에 불려진 겁니다.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아이고 또 나오네.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 이 사울의 신하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냥 뭘로 표현되고 있죠? 다리 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신체적 장애를 그냥 말하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픈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그 익산 쪽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집회 첫날 목사님 방에 웬 후줄구레 한 청년 하나가 들락거려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선배님, 쟤 누굽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한숨을 내쉬세요? 그랬더니 그 아들에 대한 고통을 안고 있는 사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그 학부를 총신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축구. 축구를 하다 다친 겁니다. 처음에는 크게 다치질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사고근이하고 이 골절이 돼서 이거를 이제 군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한 겁니다. 근데 그만 이거를 그때 바로 일반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정확히 환부를 진찰해서 수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군병원에서 서툰 친구들이 이 팔을 잘못 만졌어요. 그래서 팔 한 짝이 완전히 장애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보니까 손이 다 들러붙었어요. 멀쩡했던 아이예요. 그게 이제 군대 사고죠. 사고를 겪은 겁니다. 이런 팔 골절 되면 그거 간단히 부목되고 수술하면은 간단히 회복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만 이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한쪽 팔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얘가 젊은 청년이 신학의 꿈을 안고 신학교 들어갔다가 군대에서 그런 사고를 겪으니까 모든 게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회하는 고향교회 내려와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외톨이 겸 거의 은둔 생활을 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 소리를 제가 듣다가 마음에 너무 이 안타까움과 뜨거움이 올라왔어요. 제주 목사님 불러주세요.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왔길래 처음 보는 녀석이지만 대놓고 야단을 쳤어요. 너 이 젊은 녀석이 팔 한쪽 망가졌다고. 이 뭐냐 이게. 당장 서울 올라와. 야단을 쳤어요. 그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너 오늘부터 인턴해. 그래서 어느 부서라도 따라다니면서 너 목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대요. 너 지금 그 상태로 그 정신 상태 가지고 목회 하겠어? 올라와. 보따리 싸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인턴서부터 사람들을 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동역자들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애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관계가 맺어지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네트워킹이 되면 사람은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재밌는 녀석이에요. 기본적으로. 재밌는 녀석에다가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녀석이 이 파란 쪽 망가진 좌절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꼼짝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력서도 안 내고 찾아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약과예요. 40될 때까지 밖에 안 나오고 식구들이 집에 꽁꽁 숨겨놔요. 못 나오게 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재가 장애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 재가 장애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휠체어라도 타고 불편한 몸 끌고 와서 번죽 좋게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건강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지금 사울의 종이 와서 이 은둔에 있는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됐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다윗 앞에 직고되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불러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로두발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긴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이 지명은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데 초목이 하나도 나지 않은 매우 건조한 땅의 상징적 현장입니다. 지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리 저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어디 있어요? 로드발에 있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자기 몸도 그렇지만 지금 피하여 숨겨져 있고 게다가 그 땅은 생명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은둔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묻죠.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 때문도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불구로 태어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구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그를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불구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의미로 그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좀 보십시다.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그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데려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메시아의 상징을 담고 있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진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맺나. 자, 건조한 땅에 희망 없이 도망가 피하여 살고 있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무슨 구원의 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정한 멀쩡한 사람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윗이 먼저 초청합니다. 다윗이 먼저 불러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섭니다. 다윗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이제 무명의 절뚝이는 장애인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갖는 암시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누구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것은 육신적인 상태를 부끄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위치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존재였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아들. 부끄러운 아들이었어요. 자, 이제 다윗 앞에 호출된 이 무비보셋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처음으로 불러준 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아들아, 아무개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비 속에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림이 정확하게 소개되고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이 불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무슨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들을 돌보고 품어야 될 가장 구속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구속받은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그림이 그들 인생살이 속에 철저하게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벌벌벌 무서워 두려움에 공포에 붙잡혀 있던 제자들을 향해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이 뭐예요? 그들은 지금 마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존재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무덤가로 달려와 울고 있던 여인들을 향해서도 울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 므비보셋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 저 다윗이 공의대로 나를 붙잡아 색출해내서 우리 사울의 집안을 전부 처단을 했듯이 나에게도 그런 공의의 칼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응당한 죄의 대가가 지불되는 건 아닐까? 얼마나 수많은 두려움이 그의 이성과 마음을 지배했겠어요.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때 다윗의 입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원초적이고 복된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염려케 만들고 불안케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공포가 여러분들을 뒤흔듭니까? 미래가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십니까? 이 한마디 속에 그 대답이 다 녹아져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주는 소식은 평안의 소식입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선언했던 소식은 평안의 선언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보십시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다같이 시작.
그가 저러이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예, 여러분 여기 놀라운 회복이 뭡니까? 사울의 모든 유산이 그대로 회복이 됩니다. 누구에게? 이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므비보셋에게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므비보셋은 이제 누구의 상에서 먹도록 명령을 받습니까? 왕의 상에서. 그 아름다운 그림이 시편 어디에 나와 있어요?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푼다는 말은 이제 너는 내 가족이다. 히브리인들의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내 식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만날 때마다 뭘 하셨죠? 식탁 교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들의 친구다라는 예수님의 자의적 퍼포먼스예요. 나는 이 죄인들의 친구요, 창기의 친구요,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경멸하는 저 사람들의 이웃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닐 때마다 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 행위 속에 같이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이건 웃으라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주 식탁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그 속에,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이제 나는 네 가족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9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주었노니. 10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이 므비보셋은 아시는 대로 도망가다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절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누구의 노동력으로 제공합니까? 아들 므비보셋의 노동력으로 요나단의 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는 비록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의 몸을 가졌지만 그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여생의 분깃을 회복시켜주고 제공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구원받을 여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회복되고 임하는가를 그려주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 속에 사실은 누구의 얼굴이 감춰져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과 약속의 얼굴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친절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까? 어느 쪽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충성스러움이 과연 인간적인 신의에서 나온 충성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누구와의 언약 때문입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신의와 모든 충성은 언약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 언약과 함께 또 하나의 쌍벽을 이루는 기둥이 사랑입니다.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요나단과의 언약이 기초가 되어서 이 무비보셋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결국은 두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저녁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분이셨어요? 성실하신 분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이 무엇에 기초한 성품입니까? 내추럴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이 시혜 속에 무비보셋을 향한 회복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소수자,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고 베풀어야 되는 중요한 명제는 이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우리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적 명제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사랑을 기초로 반드시 교회가 이제는 눈과 의지와 팔을 열어야 되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장애인 간의 역학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더 보십시다. 11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두 발을 다 절었다. 그것은 철저히 이제는 이끌리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끌리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이제 경건의 시간이나 또 목회 가치를 공유할 때마다 아주 그 강조하는 내용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일수록 어떤 약점과 유혹의 함정에 넘어갈 수 있냐면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책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때 더 큰 엉킴과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는 조금 더 살아봐야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쪽에 쓰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살아가면서 더욱 이걸 뼈저리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슬픈 듯 끝을 맺지만 약할 때 그때가 곧 뭐라? 강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움직여집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서지 마시고 늘 해결받는 인생으로. 그래서 므비보셋의 인생은 이제 다윗의 상에서 먹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살게 되었습니까? 건조한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에 있다가 이끌림을 받아 왕 앞에 대령하여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왕의 식탁에 먹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그림이에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가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속에 그 구원의 그림이 있고 이 땅에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장애인들 삶 속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감추어 두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런 날들은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매일 장애인의 날이 돼야 되고 매일 어린이날이 돼야 되고 매일 어버이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을 특별히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우리 속에 삶으로까지 의식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곤고하게 살아가는 또 우리가 교회가 품어야 될 연약한 자들을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뜨겁게 끌어안고 늘 그들과 함께 우리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3일에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축복하며 불렀던 때로는 너희 앞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옆에 우리 또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들을 향해서 옆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진장님들 간사님들 다 서로 우리 팔을 벌리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누고 헤어졌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겪으면서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죠. 그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이면 의무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함께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들 모습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4월 마지막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죠. 4월 한 달을 감사하면서 또 다가오는 5월 한 달을 주 앞에 은혜로 구합시다. 그리고 내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상의 소소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